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친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꼭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저희들의 들을 귀 들을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신랑이시고 친구이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조금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천군천사로 옹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팔복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꼭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것이고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열매로 다 합쳐놓은 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그 사무엘상 1장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머니 날 메시지와 함께 마음이 겸손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그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해서 그 겸손의 롤 모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겸손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왔어요.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제일 처음에 와서 그래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세 번씩.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4장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집어넣어주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사탄이 인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요즘에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그 열왕기 하에 거기 그 솔로몬 왕 후에 예, 그 아들 그 르호보암과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 나간 그 여로보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다 갈라져서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제 서로 그 단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죠.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국 북 왕국의 약 한 23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은 약 한 380여 년 동안에 20여 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19명, 그 다음에 20명인데, 북왕국은 230년 동안에 19명이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거의 한 370-80년 동안에 20명이다. 20명이죠.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동안에 왕의 그 수명이 길어진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왕을 얼마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토탈 합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프로펫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똑바로 잘해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걸쳐서 16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지키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프로펫들, 그 선지자들이 다, 얻어맞고, 그리고 다, 더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오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둘로 딱 나눠서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나눕니다. 좋은 왕, 나쁜 왕들. 근데 그 나쁜 왕들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꼭 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끊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악한 왕들에게 그 다음에 좋은 왕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잘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비 다윗 왕과 같이 정직했다라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왕들과 그 정직했다는 얘기는 그 양심이 정직했다는 그 뜻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왕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evil things, 마귀들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러한 evil things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evil이라고 한 것은, 마귀들이에요, 마귀. 마귀들이 그들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마귀들의 뒤를 따라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왕의 포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마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할 거 없이.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 뿌리를 살려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evil things, 악한 왕들이 하던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을 발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마음이 겸손하다 하는 그 겸손의 영적인 뷰를, 영적인 퍼스펙트를 우리가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겸손하면은 겸손의 그 반대는 교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교만은 바로 루시퍼 사탄의 그 속성에서 사탄의 캐릭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보다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교만, 내 자랑, 그다음에 내 자존심, 이것을 항상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 된 인간이 바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을 찾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잘 유명하게 더 프로모스를 해서 나를 세일즈를 잘 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출세하는 방법이고, 또 그 다음에 가리키는 그러한 재료들이에요. 가리키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서 특별히 그 영적인 그 눈으로 한번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좀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가 13장 1절서부터 쭉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령이 민망할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He became troubled in spirit.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영이 아주 지금 혼잡해 있는 겁니다. 영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지금 영과 예수님의 영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모션 그 혼이 아주 굉장히 착잡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 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어제 만찬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제 충만하시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이모션과 영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 강한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캐주얼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증거한다 하는 뜻은 아주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공표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팝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 여기 참 너무나 아주 참 멋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가슴에 기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제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고 그 찬양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을 귀로 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서 반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너희들 중에 나라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의협심이 강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향해서 이제 요한에게 야, 물어봐. 그래서 말은 안 오지만은 이제 손짓, 머리짓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슴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리까? 바로 턱 밑에서 주님 누구세요? 누굽니까? 말해주세요.라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제 범인을 이제 제자들 앞에 이제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떡을 다시 띄어서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다시 뗍니다. 예수님의 몸을 다시 또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팔 제자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초를 쳐서 이렇게 저석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심령이 민망할 수밖에 없죠. 스피릿이 예수님이 트러블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바로 이 친구가 나를 팔 친구라니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조용히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러분 여기 어텐션을 아주 풀 어텐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앞에 보면은 13장 2절에 사단이 이미 먼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그 제자에게 주었을 그 당시에 바로 그 끝나자마자 사단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태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저 친구 우리 친구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라고 그것을 fully understand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유다는 자기가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나가니 곧 밤이더라. 밤에 어두운 그때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의 이 양자 대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그 13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속에 보세요. 한번 13장 1절에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도 유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했어요. 자,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언제 사탄이 들어갔나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사탄이 그때 들어갔을까 하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이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과연 겸손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대해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말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꼭 그 다음 날이고 옆에 와서 이렇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정말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고 그랬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안주하고 내가 뒤에 이렇게 좀 스텝 백 하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항상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더 깊이 이제 그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들어옵니다. 정말 사랑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 사탄이 다시 들어가죠. 요번에는 아마 일곱 마리를 데리고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주시고 그의 피를 주시고 발을 다 씻기시고 한 그 다음에 들어간 사탄은 이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아주 그 잔인한 그러한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본 바로 마귀가 그 직후에 바로 그에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 피터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런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그렇게 정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일 후에 그다음에 다시 내가 살아서 이런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인간적인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 뭐, 어디, 그, 어, 그르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언제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나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바로 직후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아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낸 바로 직후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기도나 또 찬양이나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사탄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러한 영입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던 성가대장 출신의 그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 배가 아파서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깊이 그 사랑의 관계를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서 그를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폭삭 엎어버려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날까? 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것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할까? 이미 말씀을 반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잘 알지만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안에 항상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제일 처음에 와서 시험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거기서 사탄이 한 짓만 한번 골라서 보면은 거기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 예수님을 시험들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자의 정체가 마귀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영으로 어제 꼭대기 성전 꼭대기 그 템플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위에 뛰어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천사들이 천사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이라.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천하 만국 온 세계에 모든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큰 건물과 큰 파킹랏과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나하고 타협하자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십자가 가지 말고 쉽고 편하게 사람 기쁘게 좋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럼 내가 너 얼마든지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많이 쉽게 넘어가요.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 듣기 위해서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세요. 순간순간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있는 한 구절을 뽑아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고 최종 목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따라와야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더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허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순종으로 따라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끝까지 충성했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결과 위주에, 예? 잡을 구할 때 그 레즈메에다가 내가 어치브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써놓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돈 얼마를 세이브하게 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고용했을 적에 이익이 얼마나 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이제 능력을 평가하고 그를 고용하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추구하는 그 결과입니다. 소위 그 result oriented. 그러한 모든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세일즈.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순간순간 매 moment by moment, every hour.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heart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거를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여기에서 헛갈리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이것을 잘 해드려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다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process,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그 16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그 베드로에게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유다에게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고 나가서 그대로 허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이 차별대우하나?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이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똑같이 12명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과 같이 다니면서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이제 많은 것을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 비록 그 베드로가 성질이 괄괄하고 아주 그 울쑥불뚝하고 하지만은 그 성품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시몬이 있죠. 아, 시몬 그 질럿, 그 열심당원 시몬. 그 사람도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야. 몰래 다니면서 밤중에 로마 군인들을 이제 목을 자르서 죽이고 칼로다 배를 찔리고 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위 테러리스트 출신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도 역시 그렇게 끝까지 나쁜 그러한 그 성품을 갖지는 않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가롯 유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가롯 유다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그리고 또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돈궤를 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여기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제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됐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바로 가롯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롯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겸손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케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를 한번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지금 베드로와 유다만 지금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추측한데 그 다른 제자들도 사탄이 항상 들락날락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은 선생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가리라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걸 보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그 17절 18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70인이 이제 그 가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70인 속에는 아마 12명이 여기 같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구약시대 창세 이후로 사탄이 이렇게 그 자기의 authority가 침봉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의 졸개들이 쫓겨나간 것을 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authority를 받은 제자들이 가서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열두 제자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니 여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여기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들 12명 전체를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이 계속 베드로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단을 다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이 키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사탄을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쫓아내면 다시 또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 믿음이 커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쫓아내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게 그렇게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유다는 불행하게도 그런 그 사인을 보이지 않고 그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끝까지 그를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장 가깝지만은 가장 먼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떻게 자기를 그 배반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 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오직 그 아가페의 사랑밖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한 부분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만약에 어느 그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 중에서 한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식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죽을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죽을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그래도 그가 머지않아서 죽을 텐데 하고 그를 아마 부모는 사랑했을 겁니다. 골치가 아프고 참 아주 못마땅하고 아주 말썽꾸러기고 하지만 그래도 그를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바로 그러한 가롯 유다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을 같이 이제 생활을 한 것은 그 예수님에게 고통이었고 그리고 참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과 그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과연 참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짤막짤막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그 답은 참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된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처음 찾아갔을 때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자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항상 보는 자 그리고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그 겸손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그 뜻의 아주 소리 내서 통곡을 했다. 아주 소리 내서 정말 바닥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히 통곡을 했던 그 베드로의 그 회개. 이러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내 죄인된 모습, 항상 내가 미스테이크를 내고 내가 항상 그 남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 눈 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는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항상 내가 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이 참 겸손한 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겸손하냐? 이 겸손한 사람은 영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이 둔하면은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영이 막히면은 기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잡생각만 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 레토릭, 그냥 입만 계속 방언만 하지 그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한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한계를 여기저기에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가 싸움을 하고 또는 화를 내고 그래서 분을 풉니다. angry 하고 그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앵거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에게 사탄이 뭐예요? 시험을 주는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어올 때 그 사탄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플레이스를 그 갭을 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근데 그 템포가 급한 사람, 이 혈과 육의 사람은 이거를 못해요. 근데 이 혈과 육의 사람은 성경에서 천국을 이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내 자신의, 내 육신의 그 감정, 이 그 화,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남을 뭐 비교를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기도가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혼을,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의지 이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항상 교만보다 더 깊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항상 듣는 거지만은 그걸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더 가까이서 그 참 교제하는 그러한 그 파운데이션이 그 채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자리에 그 앉는 것이 참 나에게는 더 가깝고 주님의 그 아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렇게 기댔다 하는데 저는 그 기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그려봅니다. 그러한 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다음에 그 순종과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잠언 22장 4절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늘 겸손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영에 민감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 한 번 인내하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까지 했지요. 예, 인내와 순종은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절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와 순종, 이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하는 마음, 그 perseverance, 항상 그 참고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것.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항상 쉬워요. 항상 순종하고 인내하고 따라오라.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따라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누가 따라가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행함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부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부는 우리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거침으로 인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자꾸 우리는 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면서 자꾸 나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 바로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그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3장 그 8절과 또 10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10절에도 나옵니다. 교회의 그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오나 이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자기의 그 신앙의 마지막 판쯤에 가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순복하라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순복하라는 얘기는 순종하라 하고 조금 달라요. 나를 완전히 거기에 예, submit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내가 바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게 되면 또 걱정입니다. 예, 걱정.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말보다는 내 행함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항상 죄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내가 행함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 그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이 죄인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 겸손은 영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겸손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겸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겸손해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그 겸손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미 선교계의 성도들 주님 한 사람도 주님 사탄 마귀의 그 악독한 그러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내 자신을 성찰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로 꼭 도와주시고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에 늘 겸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기는 자 되기를 우리 아미 선교교회 머리 위에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